남북 동행. 오는 8월 15일은 조선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남한이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남북동행 오늘은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숫자를 통해 남한의 역사를 살펴보고 북한과 비교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국 언론들에서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한국의 경우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독립해서 국가를 새로 세웠는데요. 이런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신생 독립 국가 중에 가장 확실한 성공 사례를 꼽으라 이렇게 하면 세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한국이 꼽히는데요.
두 가지 다 달성하는 게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네. 손에 꼽을 정도인데 예.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한국이 이룩한 성취를 조명하는 작업을 현재 한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룰 이야기는 한국 통계청을 비롯해서 국가기관 그리고 연합뉴스, 동아일보 그리고 UN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요. 여기에 근거를 해서 숫자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도 좀 살펴보고 아울러 남북한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다만 이 북한 당국이 통계를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 관련 통계는 북한 자료에서 얻을 수가 없고 한국 통계청이나 또는 UN 통계를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년 전만 해도 남한은 가난에 허덕이던 나라였거든요.
네.
현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요 20개 국가 회원이 됐는데 그만큼 경제 성장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주요 20개 국가에 아무 나라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이들 20개 나라의 국내 총 생산을 모두 합하면 전 세계의 85%에 해당합니다.
오, 세계를 이끈다 해도 네, 되겠네요.
부자 나라들만 모이는 네. 거고 또 세계 무역량의 80%를 이들 20개 국가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한국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경제적 발전을 이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한국도 과거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보통 그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알기 위해선 1인당 국민 총소득 그리고 전체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지표를 보게 되는데
네.
한국의 1인당 국내 총 그 소득이 나온 게 공식 통계가 나온 게 195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때 한국의 1인당 총소득이 $66.
네.
이게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였던 어떤 가봉 가나보다 못했었고요. 그리고 전체 국내 총 생산은 13억 달러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경우는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보다 못 살았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 뭐 미군이 던져주는 초콜릿이나 이런 거 받고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들을
그렇죠.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외국의 원조 때문에 전쟁 끝나고는 살았죠.
그렇죠.
한국의 경우.
그러면 현재 한국의 경제 수준 어떻게 변했나요?
네, 한국 국민들의 1인당 국민 총 소득이 60여 년 전에 $67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42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와, 네.
420배면 2만 8천 달러, 그러니까 지난해 2만 8천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네.
국가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 국내 총 생산은 1953년에 13억 달러였는데 지금 1000배 이상 확대가 돼서
1000배.
예, 지난해 1조 4천억 달러가 됐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국내 총 생산 규모는 지난해 그 기준으로 보면 세계 13위 수준입니다. 이런 성취는 매우 정말 놀라운 것이어서 지금
네.
세계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이러면서 한국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강의 기적 참 많은 분들이 들었을 법한 단어인데요.
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한국이 광복이 된 지 70년 만에 기적을 이뤄낸 겁니다.
네.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국가가 발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한국의 경우를 보면 뭐 분석이 다양합니다.
네.
뭐 이것 때문에 발전했다, 저것 때문에 발전했다 하는데 몇 가지 추려보면 일단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이 한국 국민들의 열망이 정말 매우 높았고
네.
절박했죠.
그쵸.
사실은 먹고 살고 자식들 굶주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매우 높았고 그래서 네.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그 세계에서 교육열이 높기로 아주 손에 꼽히잖아요.
미국에서도 배우러 네. 오더라고요.
오바마 배우들. 대통령도 언급을 하고 네.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가보면 원래 과외가 없었는데 한국 아줌마가 가서 과외가 새로 생길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데 네. 그만큼 이제 그 수준 높은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일하는데 경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질 높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서 상품을 많이 팔았고요. 또 지도자들도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방 정책을 통한 무역 확대였거든요.
네.
한국의 경우는 영토도 좁고 또 자원이 빈약을 했기 때문에 오로지 이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무역을 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네.
이를 반영하듯 이 수출액도 상당한 변화를 보였는데요. 1956년에 한국의 수출액이 2,500만 달러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난해에는 무려 5,727억 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억 단위로 바뀌었군요.
네. 네. 아주 뭐
억소리 납니다.
수준 차이가 나고요. 네. 수출과 수입을 모두 합하면 1조 980억 달러입니다.
네.
세계 8위입니다.
야.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러면 19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잖아요.
네.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의 경우는 역전이 됐죠. 크게 역전이 됐는데 이제 북한의 경우는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유리한 게 좀 많았습니다. 우선 일제강점기 때 주요 산업시설이 다 북한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발전소도 주로 대부분이 북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북한은 또 지하자원 많다고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유리를 했고 실제로 1970년에 남북한 1인당 국내 총 생산을 보면 북한이 384달러, 한국은 275달러. 그러니까 북한이 100달러 이상 생산을 많이 한 거죠.
초기 상태가 좋았어요,
네,
북한이. 그러니까
더 잘 살았습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봐도 더 잘 살았고요.
네.
그런데 1974년에 좀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1인당 한국의 1인당 소득이 543달러. 북한보다 28달러 소득을 더 많이 올립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후부터 한국이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하는데 한국은 이제 고속성장을 이어가거든요. 막 9%대, 막 10%대 하면서 북한과의 격차를 벌려가기 시작을 하고
네.
점점 벌어지다가 2013년에 보니까 남북한의 소득 격차가 40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보다 40배 더 잘 산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가늠이 힘들 정도일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무역 규모도 북한이 한국보다 컸는데
네.
무역 규모 격차는 얼마나 벌어졌나요?
한국은 사실 수출로 그 경제 발전을 이룬 건데요. 무역 규모도 북한과 격차가 상당합니다. 북한의 무역 규모가 한국의 0.6%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1%도 아니고 0.6%.
예, 한국의 경우는 앞에서 무역 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해 북한 무역 총액이 76억 달러였어요. 76억 달러. 한국은 1조 뭐 980억 달러였는데 그
그러게요.
끝에 붙는 액수보다 적은
조와 억.
그렇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교를 해 보면 한국의 무역 총액이 북한보다 146배 이상 많습니다.
이 숫자 네. 격차가 어느덧
그렇죠.
정말 많이 벌어지기 100배. 시작했어요.
이건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무역 구조도 보면 북한은 중국에 90%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중국의
중국이 아니면 뭐
그렇죠. 네. 무역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
수출 수입 다 의존하고 있고 한국은 과거 이제 북한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수출 수입을 의존한다고 해서 경제 식민지라고 했는데
네.
현재는 또 달라졌습니다. 그 일본 미국 외에도 중국하고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유럽 연합 또 하고 있고 뭐 안 간 데가 없죠.
그리고 계속 뭐 세계 여러 나라들 뚫고 네. 있어요 지금.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와 네. 현재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규모의 차이는 팔 수 있는 물건이 많냐 적냐 차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산업 기술 발전도 남북한 차이를 보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북한이 뭘 팔고 있냐 보면 전체를 보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은 석탄 같은 광물 자원이고요. 그리고 의류, 부속품 같은 단순 가공품
네네.
이런 게 대부분이고 또 농산물, 수산자원물 위주입니다. 이런 수출 구조는 1970년대 한국의 어떤 수출품 상황과 비슷합니다.
네.
반면 한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통하죠.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그 화질을 자랑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냉장고도 아주 최고적 수준이고 뭐 김치 냉장고, 별 냉장고가 다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라디오 네. 하면 일본의 소니 뭐 네. 이런 거 있었는데
텔레비전
뭐.
냉장고는 요즘은 한국입니다.
네, 한국이에요, 한국.
세탁기도 잘 만들고
예.
섬유 산업도 아주 발달을 했고 조선업은 뭐 얼마 전까지 세계 1위였고요. 자동차도 뭐 세계 10위권에 들어가고 휴대폰도 전 세계에 팔고 있고 반도체. 네. 수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첨단 섬유 뭐 스판덱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점유율을 보이고
와,
있고요.
네.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세계 5위의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전 세계 스마트폰 갤럭시 많이
그쵸,
다 아실
네.
텐데 이걸 팔고 있고 최근 한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래와 춤, 일명 K-POP도 수출을 하고 있죠.
오, 이것도 네. 수출 품목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문화도 수출하는 세상이니까.
통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과거의 한국의 산업 구조를 보면요. 농림이나 어업 비중이 높았습니다.
네.
뭐 북한은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수출 품목을 보면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말 그대로 천지개벽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네.
1950년대 초에 한국의 산업 구조를 보면 40% 이상이 농사 짓거나 아니면 물고기 잡거나 아니면 임업.
그냥 단순 노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것.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산업 거의 그런 거죠.
네.
제조업 비중은 10%. 그리고 서비스업은 한 30%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농림어업 비중이 2%. 그러니까 40%에서 2%로 줄었고요.
근데 2%인데도 불구하고 쌀은 남아돌잖아요.
그렇죠. 그 농사 인구는 저희가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은 300만 명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농사 짓고도 쌀이 남죠.
예.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는 10%에서 지금 30%로 증가를 했고요. 금융, 교육, 운수업,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21세기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30%에서 60%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산업 구조는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한국의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걸 산업 구조의 변화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북한도 좀 살펴봐야겠죠.
네.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림어업 비중이 북한이 23.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1970년대 상황과 비슷한 지금 산업 구조를
네,
갖고 있고요. 공장은 또 있긴 한데 전기도 부족하고 연료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자재 또 부족하고 설비도 낡아서 현재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공장이 북한의 경우 20-3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생활 필수품이나 식료품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네.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남북한 격차가 어느 정도나 벌어졌는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계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네.
북한의 통치자들은 그런 흐름을 거스르고 권력 유지에만 힘을 쏟으면서 오늘날 북한이 퇴보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거스른 게 아니고
네.
확실하게 거슬렸죠.
아예 대외 개방을 해서
네.
세계랑 나란히 우뚝 경쟁을 했으면 우리 북한 주민분들 얼마나 우수한 분들 많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네. 발달을 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좀 드네요.
네.
다시 통계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경제 발전을 하면 사회 전 분야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곳간에 부가 쌓이면 이게 흘러넘쳐가지고 여러 분야로 쏟아지게 되는데 한국도 경제 발전이 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우선 뭐 몇 가지 뭐 이렇게 대표적인 걸 좀 꼽자면 사회 기반 시설들이 대거 늘어나서 국민들의 생활이 좀 편리해지고 윤택해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식생활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장이 잘 돌아가야 뭐 농산품, 비료 이런 것도 잘 돌아가고 전기도 빵빵 들어가고
네.
수리 시설도 잘 돼야 농사도 잘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선순환 구조가 되고 또 의료 산업도 발전하게 되고 보건 수준도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삶의 질이 좋아지면 수명도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오래 살죠.
그리고 이제 치료 제때 받고 또 잘 먹고
네.
이렇게 되면 건강에 관심 생기고 운동하고 이러면 당연히 잘 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통계가 있는데요. 갓난아이 사망률이 한국의 경우 1950년대에 갓난아이 1000명당 138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죠.
정말 많이 죽었네요.
많이 죽었죠.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약 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나 이렇게 해서 죽는 경우죠.
네.
50년대 같은 경우에는 영양실조랄지 질병 때문에 죽는 비율이 많았죠.
네네.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숫자가 1950년에 22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정말 10만 적었죠.
명을 네. 뭐 22명에서 22명이. 책임진다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2013년 통계를 보니까 10배에 가깝게 증가를 해서
네.
인구 10만 명당 의사가 218명입니다.
2013년도에
네. 네네. 그냥 아주 많이. 지금은 할머니들이 취미로 병원 가잖아요.
그냥 뭐 아유 네. 나 피곤한데 영양제 네. 좀 맞아달라고.
약값도 싸고 네. 주사값도 싸고 물리치료 받아서 가면 할머니들이 있고
너무 자주 오시죠.
병원이 하도 많아서
예.
병원이 망하는 병원도 있잖아요. 네. 하여튼 그럴 정도로 의료 수준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잘 먹어서 이제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아프면 치료도 제대로 받기 때문에 수명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데
네.
한국인의 평균 수명 남녀 합쳐서 81.4세.
근데 주변에 이 네. 연세 드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심각한 건 한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보다 11년 더 오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11년 빨리 사망을 하고 있다는 그렇군요. 말입니다.
건강 수준도 남북한 주민들 차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 수준의 경우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북한은 무상의료를 표방하고 있긴 한데 영양도 부족하고 의약품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남한에 비해서는 많이 나쁩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 남한의 30년 전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북한이 한국보다 5배 많습니다.
아,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사람이 그렇죠. 5배 많다.
예방하거나 그러네요. 또는 뭐 감염됐는데 뭐 항생제나 이런 거
약이 부족해서
그렇죠. 약만 네.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치료를 잘 못 해서 사망률이 높은 거고요.
네.
북한의 갓난아이 사망률은 남한에 비해서 7, 8배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영양 상태 차이가 좀 큰데 한국 아이들의 경우는 지금 살 많이 쪄 가지고 비만 그 걱정하고
아기한테 뭐 네. 간식 덜 주니 그렇죠. 어쩌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리고 안 먹어서 걱정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5살 미만 아동의 약 30%가 만성적인 영양결핍 상태에 있고요. 못 먹다 보니까 이 5세 미만 아동의 23% 정도가 빈혈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거의 퇴치된 결핵이 북한에선 동티모르라고 하는 작은 국가가 있는데
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가 그렇게? 첫 번째고 북한이 두 번째예요.
이 북한 아이들 영양 상태가 그렇다 보니까 키도 상당히 작더라고요.
그렇죠. 네. 키도 격차가 많이 나죠.
네. 네. 사회 기반 시설 격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잘 사는 나라를 가면요. 도로 등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죠. 남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 어떤가요?
일단 북한 주민들이 강성대국의 징표로 여기는 게 바로 전기거든요. 전기가 들어오면 강성대국 됐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전기 사정이 열악한데
예.
사실 6.25 전쟁 전에 북한이 남한에 대한 송전을 차단하면서 위협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차단을 해버리니까 뭐 거의 북한은 그 남한은 북한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전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한이 북한보다 전력 생산량이 12배가 많고요.
네.
도로는 북한보다 4배가 더 길고
네.
또 중요한 건 이 도로 아스팔트나 시멘트 도로를 포장하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네네.
1944년에 한국의 도로 포장률이 4% 되었는데 그러니까 국토 전체가 흙바닥이었고 비만 오면 질척거렸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도로 포장률이 83.4%에 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국의 도로 상태는 상당히 좋고 북한은 북한이 자랑하는 남포 고속도로도 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보수를 하지 않아서 도로 상태가 안 좋죠. 그리고 포장이 네. 안 된 도로도 많고요.
아무래도 도로가 늘어났다는 건 자동차 수가 증가한 거랑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 한국의 경우는 지금 그 지난해 올해 2월에 통계를 보니까 2,028만 대가 자동차 등록됐습니다.
네.
자동차 그러니까 5천만 명이 인구인데 어른들이 거의 자동차를 하나씩 갖고 있다고 생각을
그렇네요.
하시면
네.
되고요. 이렇게 이제 자동차 대수가 많다 보니까 도로가 당연히 늘어나고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운송망도 발달하면서 도로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네.
반면 북한은 또 이와 정반대죠. 도로 그렇죠. 자동차 보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통계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많은데
네.
1990년에 휴대전화 가입자가 8만 명밖에 안 됐는데 지난해에는 5,720만 명이 휴대전화 회사에 가입을 했습니다.
거의 뭐 1인당 하나.
그렇죠. 1인당 네. 하나고 반면 북한의 경우는 250만 명이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남북한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는데요. 네. 앞으로 갈 길도 참 멀죠.
그렇죠. 한국의 경우는 경제는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일단 선진적인 민주국가로 또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정치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요.
네.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지금 한계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해야 하죠. 근데 네네. 아직 길은 잘 안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노인들이 늘어나는 고령화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북한의 경우는 시대착오적인 수령 1인 독재 체제를 빨리 극복을 해서 중국이나 웬남처럼 개혁개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네. 오랜 독재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숫자를 통해 남북한의 역사 살펴봤습니다. 김민수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일염원 스페셜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그날이 오면.
다시 만나요.